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르면 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응하는 새 결의안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4일 VOA에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이 이날 중으로 나머지 14개 이사국들과 이를 회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날인 3일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에 초안을 돌릴 예정이었지만 하루가 늦은 이날에서야 회람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미국과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중국이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미중 간 합의 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의 찬성과 10개 비상임 이사국 중 9개 나라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10개 비상임 이사국들 중에는 표결을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새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제한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하지만 소식통들의 발표 연기 이유나 재조정된 발표일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에 관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직권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 뒤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관련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운동 진영이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의혹은 완전한 날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헌팅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들이 날조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빼앗으려 한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결과가 정말로 진실한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또다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16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지난 5월 수치와 같았습니다. 노동부는 이 기간 추가된 일자리는 20만 9천 개로 식당과 서비스, 보건 업종에서의 신규 고용이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9센트가 오른 26달러 36센트로 전년도 대비 65센트, 비율로는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을 토대로 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는 호조를 보였지만 여전히 7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실업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530만 명은 상근 근무를 의미하는 풀타임 직업을 희망하지만 단시간 근무 형태의 직장밖에는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유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해 일부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중국 해군이 이 같은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2주일 사이에 두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앞선 훈련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봉쇄되는 지역은 중국의 주요 수송 항구인 산둥성 칭다오와 장수성 련인강 사이의 바다로 5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이 지역에 선박 진입이 금지됩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내 모든 공립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메나르도 구에바라 선임 부보좌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립대학 무상화를 통한 이득이 잠재적 단기 예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에바라 부보좌관은 공립대학과 단과대학에서의 무료 고등교육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사회개발 정책에 있어 매우 단단한 기둥이자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테르테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공립대 무상교육에 연간 1천억 페소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제는 하나의 유행이 됐는데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식 사진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겠죠. 혹시 이런 음식 사진을 보면서 이 음식은 어떤 재료가 쓰였을까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나도 똑같이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이제는 조리법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수고가 조금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컴퓨터과학 연구소가 개발한 픽2레시피라는 프로그램에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요리 정보를 취합해서 요리에 쓰인 재료를 파악해 조리법을 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미 11개의 재료가 든 과자를 실험했는데요. 8개를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65% 정도의 조리법을 맞춘 건데요. 연구진은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이 축적되면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사람들의 식습관 변화와 건강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4도, 신의주 24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6도에서 34도 기록하겠고요. 함흥은 22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은 22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앤디 그래머의 노래입니다. Fresh Eyes,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got these fresh eyes, never seen you before like this. My God, you're beautiful. It's like the first time when we open the door for we got used to usual. It might seem superficial. Stereotypical man, you dress up just a little and I'm like, oh. So suddenly I'm in love with a stranger. I can't believe that she's mine.
all I see is you with fresh eyes, fresh eyes. So suddenly I'm in love with a stranger. If I could bottle this up, bottle this up, I would bottle this up, bottle this up, I would, 'cause you're gorgeous in this moment. If I could bottle this up, I would. So suddenly I'm in love with a stranger. I can't believe that she's mine. Now all I see is you with fresh eyes, fresh ey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지역 일대 외교 책임자들과 남중국해 분쟁, 이슬람 무장세력,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두 달 가까이 진행 중인 중국과 인도의 국경 대치 상황도 짚어보고요. 또 중국에서 국수주의와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가 흥행 몰이를 하고 있는 데 대한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연이어 진행되는군요.
네,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모임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보통 아세안이라고 영문 약자로 줄여서 부르는 그룹인데요. 이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금요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막을 올립니다. 아,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이어지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이 아세안은 동남아 국가들의 모임인데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 말고도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 등 17개 나라 외교 책임자들이 동참합니다. 이 국제 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이 더 이상 지역 안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현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 남중 국해 영유권 문제만 해도 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이 동남아 국가들이 또 중국을 상대로 해서 분쟁을 겪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이 자체 진행하는 회의 본 일정과는 별도로 미국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중국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이런 식으로 이 주요국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일정이 또 병행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북한의 외교 책임자도 참석하나요?
네, 북한에서는 리영호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한의 이 외교 수장이 미국 국무장관과 한 회의장에 자리하게 되는 건데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직후라서 이번 회의에 이 외신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리 외무상을 따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또 이어질 지역 안보 포럼 어떤 의제가 탁자에 오르나요?
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 무장 반군 문제가 이 세 가지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남중국해 문제부터 살펴보죠. 이번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외무부는 이번 외무장관 회의 일정 중에 아세안 측과 중국 정부가 별도로 회의를 열고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해당하는 해역에 선을 그은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바다에 접하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 이 아세안 국가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그만큼 이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동 수칙이 나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지역 외교가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지역 안보 포럼에서 논의될 또 다른 의제, 이슬람 무장 세력 문제도 있죠.
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일대의 섬 지역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강경 이슬람 교리를 내세운 무장 반군들이 준동해 왔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몇 년 전 이 중동에 자칭 국가를 선포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 ISIL에 충성 서약을 하거나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최근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준 전시 상태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동남아 일대 이슬람 무장 반군 대처를 위한 미군의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이 지역 반군과 ISIL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 문제 역시도 이번에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표할 공동 성명의 초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계속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즉각 완전히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인도가 최근 국경에서 군사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네, 티베트 고원이 자리 잡은 히말라야 일대에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은 지난 1962년 전쟁을 치른 뒤에도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중순 이곳에서 도로 공사 문제로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한 뒤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지적인 전면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인도를 상대로 국경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최후 통첩성인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인도에 내놓은 경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국방부는 목요일 성명에서 도로공사 충돌 사건 발생 후 중국은 최대한 선의를 갖고 외교적 수단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힌 뒤 고도의 자제를 유지했지만 선의에도 원칙이 있고 또 자재에는 최저선이 있다면서 해당 지역 인도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인도군이 진출한 곳이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철군하지 않을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군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중국 외교부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요?
네, 전날 중국 외교부는 인도 변방부대의 중국 영토 진입에 관한 성명을 통해서 인도군 병력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도로 공사 때문에 군사적인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네, 지난 6월에 중국과 인도, 부탄, 이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 중국군 공병대가 도로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도카라, 중국에서는 둥랑이라고 부르면서 이 서로 영향력을 주장하는 곳인데요. 부탄 정부가 도로 공사에 항의하자 이 상호 방위 조약을 근거로 인도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무장한 인도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수천 명이 지금까지 현지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군 당국과 외교 당국이 잇따라 철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도의 반응은 어떤지요?
인도 정부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목요일 상원에 출석한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라는 의회 요청에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고 그럴 바에야 전쟁 말고 대화를 하는 게 낫다면서 양측이 대치 상태 해소를 위해서 외교적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또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영화가 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울프 워리어, 그러니까 늑대 전사라는 제목의 중국 영화인데요. 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전랑 2, 전랑 2편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고 있는 이 영화가 중국에서 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첫 주에 2억 3,8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 세계의 흥행 수익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민간 자본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내전에 휩싸인 어느 이름모를 아프리카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인공인 중국인 특수대원이 수많은 주민들과 현지 중국인 사업가들을 구출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총알이 빗발치는 화면에 폭탄이 터지고 또 중국의 주력 전차와 수륙 양용 상륙함 같은 병기들도 잔뜩 등장하고요. 중국인들을 해치는 자는 아무리 멀더라도 반드시 처형한다는 선전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은 이 람보 같은 영웅이 등장하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아주 비슷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인 남성이 나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건데요. 이 많은 중국인이 이 영화에서 나타난 애국심에 감동을 느꼈다는 글들을 온라인에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국수주의와 우월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기 영화 문화 사이트인 두반에는 개인적 영웅주의도 우습지만 애국심으로 뭉친 초영웅적인 존재가 나오는 영화는 더 우습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영화는 전에 나온 영화의 이 속편인데요. 우선 전편에 비해서 액션이 많이 개선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관객이 전투나 이 무술 장면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의 무기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 중국인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이 영화는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을 며칠 앞두고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가 시사하는 점 그리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창군 90주년 기념 연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군대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하며 누구든지 중국의 분열을 꾀하면 반드시 싸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울프 워리어 2, 이 전랑 2편 말고도 이 중국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또 다른 영화도 개봉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과정을 다룬 영화로 건군 대협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같은 날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좀 더 이 전통적인 선전 영화에 훨씬 더 가깝다는 평을 받는데요. 하지만 관객들 사이에서는 영화의 질보다는 이 젊은 영화 애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만 집중했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조처로 현재 이런 불만의 글들이 인터넷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영화계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중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을 목표로 이른바 군사 굴기를 주창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아프리카의 요충지인 지부티의 해외 군사기지를 처음 가동해서 세계 팽창주의의 첫 신호탄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 관영 매체들도 전랑 2편, 이 전랑2 영화 찬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인민일보는 이 영화는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주의와 책임의식을 잘 보여주는 중국식 영웅영화라면서 연일 중국인들의 애국심 고취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 중인 특별검사 측이 워싱턴 DC에 대배심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연방의회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여름 휴회에 들어갔다는 소식, 또 지난달 7월에 노동지표가 발표됐는데 신규 일자리가 20만 9천 개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실업률도 4.3%로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때문에 계속 시끄럽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가 해킹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식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려 했고 또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내통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임명된 상황인데 이 특검이 대배심을 구성했다고요?
네,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워싱턴 DC에 대배심을 구성했다고 목요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대배심이 활동 시작했다며 이는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대배심이 구성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뮬러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입수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대배심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돈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일과 관련해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미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 대배심이 트럼프 일가의 재정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에 대해 뮬러 특검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의 재정이나 금융거래는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와 관계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대배심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배심은 용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넘기거나 증언을 듣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배심이 구성됐다고 해서 기소가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연방 대배심은 보통 16명에서 23명 규모인데 일반 유권자들 가운데서 임의로 뽑습니다.
네, 이 흔히 배심원이라고 하는 소배심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대배심은 용의자가 무죄냐 유죄냐가 아니라 기소할 정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요. 미국에서 모든 연방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배심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죄의 유무를 가리키는 일은 이 말씀하신 소배심이 하는 일인데요. 소배심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대배심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네. 자, 백악관은 뮬러 특검이 이 대배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타이콥 씨는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대배심의 활동은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뮬러 특검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존 다우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측근들과 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러시아 내통 의혹은 거짓이고 미국의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자신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일이 없다면서 지난해 대선 승리는 러시아 덕분이 아니라 지지자들 덕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e Russia story is a total fabrication. It's just an excuse.
네, 러시아 얘기는 완전한 조작이고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패배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검사들이 조사해야 할 것은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메일 3만 3천 건을 삭제한 일이라고 주장했고요. 지지자들은 이에 열렬히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응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현재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낮게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주 퀴니피엑 대학교가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3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61%로 지난번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었던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절반인 5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건데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지난번 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84%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번에는 76%로 떨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하원은 지난주가 마지막이었고 상원의원들도 목요일부터 워싱턴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금요일부터 17일 동안 워싱턴을 비울 예정인데요. 8월 20일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뉴저지주의 골프장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네. 자, 연방의회가 지난 1월 초에 개원한 이후 7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별 소득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공화당에게 그렇죠.
맞습니다. 공화당이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 모두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실패했죠. 7년 동안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오바마 케어 폐지가 무산된 일을 먼저 들 수가 있는데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세 가지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조세 개혁이나 기관시설 건설 법안 등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화당은 지난 4월에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인준된 일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제재법안을 통과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만든 일도 의원들이 꼽는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상원의 휴회를 앞두고 이번 주에 여러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 인준안과 식품의약국 FDA 지원 법안을 승인했고 행정부 지명자 60여 명에 대한 인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이제 9월 초가 돼야 의원들이 돌아올 텐데요. 9월에 다뤄질 안건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조세 개혁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연방정부 채무 상한선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9월 29일까지 이를 높이지 않으면 정부 예산이 바닥난다고 경고한 바 있고요. 9월 30일 자정까지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부문 폐쇄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노동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금요일 지난달 미국에서 20만 9천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또 앞선 6월에 신규 고용도 22만 2천 개에서 23만 1천 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실업률도 전달보다 더 떨어졌다고요?
예, 7월 실업률이 4.3%로 나왔는데요. 16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지난 5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도 9센트가 올라서 26달러 36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5센트, 그러니까 2.5% 상승한 겁니다. 사실 신규 고용이나 실업률 추이에 비하면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임금이 낮은 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시간당 평균 임금이 더디게 오른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제조 분야에서 16,000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1,600건의 신규 고용이 있었습니다. 건축 부문에서도 6,000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규 고용 증가에 힘입어서 소매업에서도 총 900개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이번 주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통해 5만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소매업체들의 신규 고용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이외에도 식당과 서비스, 보건업종에서 신규 고용이 강세를 보였고 정부 부문에서도 4,000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실업률이나 이 신규 고용을 보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아직 실업 상태인 미국인도 적지 않다고요?
예, 여전히 700만 명의 미국인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도 530만 명은 풀타임, 그러니까 정규직을 원하지만 시간제 직장 밖에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노동부 지표가 발표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응을 보였다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노동 지표가 훌륭하게 나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 활성화 방안이 실행에 거의 옮겨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경제 구제와 관련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세 개혁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 경제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오바마 전 행정부가 실업률 5%를 발표하자 조작된 것이라며 이 같은 수치를 믿어선 안 된다고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제로 실업률이 훨씬 높다며 아마도 42%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관련해 이 법안은 에너지 기업 간 협력 규제를 포함하는 여러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서 미국 외교관 755명의 감축을 명령하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을 놓고 오랫동안 경쟁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는 관계가 좋았던 시기보다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가 훨씬 많았는데요. 냉전 시대,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정치, 경제,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두 나라 간 갈등이 극대화된 것은 1962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 때였습니다. 소련이 미국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쿠바에 핵미사일 배치를 시도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당시 양국 간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면서 핵전쟁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산국가 소련이 붕괴 해체되고 러시아가 독립하면서 힘의 균형은 급격히 미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관계가 한동안 해빙기를 맞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미러 관계는 다시 악화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내전.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흑해 북쪽 해안과 맞닿아 있고 러시아와는 좁은 해협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있어서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지만 러시아계 인구가 6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에 따라 크림 자치공화국이라는 자치정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 3월 크림 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면서 지역 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크림공화국은 러시아와의 합병 조약에 서명했고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즉각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내정을 간섭하고 무단으로 크림반도를 무장 점거했으며 귀속 찬반 주민투표 자체가 헌법과 국제질서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치열한 내전이 격화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고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후 국제사회 중재로 2015년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 등이 모여 이른바 민스크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와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식량 수출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유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지난 1월에 취임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러시아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깊은 호감을 드러내왔습니다.
I believe we will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I believe that I will have a very
트럼프 당시 후보는 한 대선 토론회에서 전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길을 택할 것이고 푸틴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직후에도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희망한다며 대외 정책 면에서도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날선 관계를 이어온 것과는 달리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해선 아주 활달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과 트럼프 측근의 내통 의혹.
미 연방수사국 FBI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해커들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정보를 폭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해킹 공격을 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기관 두 곳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킹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 정보 관련 5개 기관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자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러시아 정보당국과 접촉해왔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가까워질 것 같던 두 나라 사이는 다시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선거자문역의 로저 스톤 씨와 카터 페이지 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장남인 돈 트럼프 주니어 씨까지 러시아 관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의회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미러 관계.
심상치 않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시리아 내전 해법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미국이 분쟁 지역에 개입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는데요. 시리아 내전 역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시리아 반군 거주지인 북부 이들리브주 칸쉐이쿤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 주도의 잔인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리아 공군 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Our country could get along with Russia. Right now we're not getting along with Russia at all. We may be at an all-time low.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권의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아마도 역대 최악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번 미국의 공습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했다고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게 됩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와 러시아의 반발.
미국 상원은 지난 7월 말에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 석유와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안보 관련 기관의 교류가 금지됐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Именно так и говорил. Вот эта практика, она неприемлем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제재는 완전한 불법이며 러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밝히며 미국의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는 9월 1일까지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을 455명만 남기고 775명은 추방할 것이라고 미국에 통보했는데요. 러시아 내 미국 외교 공관 산하 휴양시설과 장비, 물품 보관 설비 일부를 폐쇄 조치하고 관련 자산도 압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의회의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논평을 내놓으면서 향후 양국 관계가 어떻게 치달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cut down on, cut down on입니다.
'Let's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Ug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Oh, I wish, but I can't.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O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오늘 무척 덥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열기 좀 식히자. 라고 하자 제가
Oh, I wish, but I can't.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 안 돼.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지난 몇 달 동안 몸무게가 10파운드나 늘었고 의사가 당분과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했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앨리스가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cut down on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Ug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Oh, I wish, but I can't.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Today's expression is cut. C-U-T, cut, down, D-O-W-N, down, on, O-N, on, cut, down, on. To cut down on something means to decrease or lessen the amount of something. Cut down on은 무엇을 줄이다, 감소시키다 또는 자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고 하자 저는 의사가 당분과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은 못 먹는다고 했죠.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라고요. 이렇게 무엇을 줄여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ut down on 입니다.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Could you try and cut down on smoking? It's not healthy for you.
라고 하면 담배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나쁘잖아요.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Ugh, it's so hot today. Let's go get some ice cream to cool off.
Oh, I wish, but I can't. I gained 10 pound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my doctor advised me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If your doctor told you to cut down on sugar and fat, then we definitely can't get ice cream.
'Let's review. To cut down on something means to decrease or lessen the amount of something. Cut down on은 무엇을 줄이다. 감소시키다 또는 자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Cut down on. Cut down on. Cut down o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2016 연례 테러리즘 보고서는 ISIS가 가장 강력한 테러기구로 존재하면서 세계 도처의 테러 요원과 조직망, 개인들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여러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SIS는 연이은 패배를 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리아, 특히 이라크의 장악지역을 대폭 상실했습니다. 손실이 많아지자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던 공작원들을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격을 위해 이동 배치했으며 외국에 있는 추종자들을 고무하고 공격 행위를 벌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와 그 연계 조직은 여러 나라와 지역의 허약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와 기관들을 악용함으로써 심각한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는 여러 지도자를 잃었으면서도 예멘, 걸프만 그리고 미국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 알누스라 전선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자신들의 근거지로 유지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알샤바브 조직은 지도자를 잃고 갈수록 많은 조직원들이 탈퇴해 세력이 약화된 가운데서도 소말리아 전 지역과 케냐 일부에서 돌발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는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두 가지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첫째, 테러 조직들은 정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과 분쟁 지역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둘째, 이른바 나홀로 테러리스트 공격, 특히 공공장소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 중동 전역의 여러 테러 그룹들을 지원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테러 지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메릴랜드 대학교의 테러와 대테러 연구를 위한 전국 콘소시엄, 즉 스타트가 마련한 통계 자료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2015년에 비해 세계적으로 테러 공격 건수는 9% 줄었지만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가 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보고서와 관련해 저스틴 시버렐 대테러 조정관 대행은 테러 건수와 사망자가 줄어든 곳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예멘이었고 테러 횟수와 사망자가 늘어난 곳은 이라크, 소말리아, 터키를 포함한 여러 나라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주요 동반 국가들의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